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읽었던 이 말씀 가지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면 계속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거나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요 좀 예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왜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 올라앉아서 가르치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보시면 엊그제 묵상했던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9절 10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마가복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질서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낫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로마 바티칸에 가면 청동으로 만든 성 베드로 상이 있다고 그래요. 청동으로 만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 베드로 발을 이렇게 만지고 지나간대요. 왜냐하면 저 베드로의 발을 만지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 청동으로 만든 베드로 동상 발인데 그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발가락이 다 뭉그러져가지고 발가락이 없어질 정도로 뭘 이렇게 만지면 된다 이런 생각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절집에 가면 이 배불뚝이 보살님들 다 저거 만지면 이렇게 아들도 낳고 뭐 한다 해가지고 다 저 손 이렇게 어디 가는 이 만지는 이 아마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서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시려고 이렇게 배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모인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욕심 때문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모여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요즘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잘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가 뭔지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배우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좀 적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대단히 유명한 본문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비유를 가르칠 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오늘 본문에 다시 설명하시고 그러거든요.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겁니다. 요즘 하도 신천지 문제되는데, 신천지가 늘 말하는 것은 성경은 비유다 이래요. 성경은 다 비유 아니고 비유도 있죠. 성경이 다 비유 아니고 성경에 비유도 있어요. 그런데 비유라는 말은 이게 뭘 감추려고 그러고 봉함해서 비밀로 만들려고 비유가 아니고, 비유라는 말의 제일 쉬운 말은 예화예요, 예화. 저는 설교할 때 예화를 잘 쓰지 않죠. 제가 예화를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써든지 본문을 잘 설명해 보려고 제 딴에는 애를 쓰는데, 예화를 많이 쓰면 말이 더 쉬워지죠. 그래서 제가 예화를 잘 안 써서 이게 좀,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예화가 아니죠. 그죠? 저는 예화를 잘 안 쓰지만, 예수님은 설명을 하실 때 비유를 자주 드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설명해 보려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라는 거는요,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비유가 뭐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그 비유의 의미가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비유를 잘 읽어보고 또 비유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면 이 비유라는 것이 특별한 비밀 아니고 이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쉽게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촉구하시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거를 잘 못 알아들었다. 잘 못 알아듣는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질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은 쉽게 가르치려고 예화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진리는 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진리는 질문에 있다. 질문을 잘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는 것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구역장에게도 질문하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도 질문하고, 뭐 정 안 되면 목사에게라도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한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더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질문하는 사람들을 타박하지 않으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거죠.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고 질문한 이야기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설명한 것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고 또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학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너희와 외인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배우는 것은 큰 복이다. 이거는 큰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이켜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용서하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것도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시는 분인데 그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서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밭에 떨어진 네 가지 종류의 씨가 있죠. 첫 번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씨는 새들이 와서 곧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설명합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단에게 즉시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요즘 묵상하는 말씀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 말씀을 다 빼앗겼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고치신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데리고 온 사람,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이라도 뚫고 막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그 사람을 보시면서 작은 자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고치시고 그 중풍병자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 걸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떤 행동을 하실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보면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그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금방 빼앗기는 사람인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 이 진리를 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악한 마음은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그 꾀임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특별히 신천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신천지에 유혹된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박진문 목사님이나 변호상 선교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상담해 드리려고 교회 앞에 현수막 붙이려고 그럽니다. 신천지에 계셨던 분 오시면 신앙 상담해 드립니다. 이렇게 현수막 붙이려고 우리 지금 작전 짜고 있어요. 우리 박진문 목사님과 변호상 선교사님이요 신천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신천지를 많이 만나봐가지고요 신천지 알아요. 그 신천지 미혹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요즘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나고 미혹된 상태라는 것이 폭로가 돼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돌아오려면 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다 교회에 댕겼던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또 착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착해야 거기를 가는 거예요. 달고 다른 사람은 신천지에 안 가요. 다 착하고 순진한 분들이 거기에 가요. 보세요. 진짜 착하고 순진한 분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달고 달아서 계산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데 못 가요. 진짜 착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혹시 주변에 신천지 미혹된 분들이 있거든 우리 박진문 목사님이나 변호사 선교사님께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챙겨서 한번 돌볼 수 있도록.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은 속아 넘어갔어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진짜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이렇게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들어있는 사이트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가짜 뉴스. 그래가지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잘못됐죠. 저 사진이 올라왔다니까요.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중에 가짜 뉴스 퍼나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뭐 했다고 해서 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참 제가 진짜 불쌍합니다만 제가 다 이거 거짓말이 근데 얼마나 진짜 나빠요. 저걸 만든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저거를 막 퍼나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사회가 이 가짜뉴스 더욱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게 가짜뉴스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대표적인 가짜뉴스 문재인 좌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좌파가 웁니다. 좌파가. 좌파가 웃어요. 좌파가. 그리고 뭐 북한에 무슨 중국에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려 그런다. 이런 사람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카톡 통해서 그런 거 퍼나르지 마세요. 퍼나르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누가 뭐 목사님, 선교사님이 했다 그래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아는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요. 성령께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주신다. 이러면서 요즘 막 기도해요. 성령께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왜 요즘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 말아먹을 때 최순실 씨가 그렇게 국정농단할 때는 왜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요즘 불안한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그분이 비록 유명한 목사님이기는 하지만 그분의 역사의식, 그분의 사회의식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불안하죠. 요즘 얼마나 불안한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 쳐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줘야지 이거를 자꾸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짓말로 깎아내리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그 악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악한 사람이 신천지만 악한 것이 아니고 태극기 부대도 악하고 악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괴물이 너무 많아요. 괴물.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이쁜 것은 아니지만 괴물과 싸우는 사람을 자꾸 힘 빼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어제 묵상했던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3장 20절, 20절부터 22절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일종의 그 조사관 같은 역할을 하러 내려온 바리새인 서기관, 대단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소문이 막 퍼졌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거죠. 너무 심각해가지고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셔서 불러다가 다 일렀어요. 직접 불러다가 니들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주변에서 들었어도 그 말씀을 다 빼앗겼어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예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아무리 능력 있게 전해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고 더욱이 이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이렇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곧 싹이 나왔는데 뜨거운 해가 돋고 난 뒤에 버틸 수가 없어서 다 말라버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명하시기를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란이나 박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는 환란과 박해를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예배당 문 닫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주말마다 종교 집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도 다 문자 받으셨죠? 주말마다 그 문자가, 종교 집회 가지 말라는 문자가 옵니다.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이 다 교회 댕기는 줄 아니까 또 주말 되면 너 이번 주일에 절대 교회 가면 안 돼, 그런 지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 직장에 가면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본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게 상황은 이해가 돼요, 상황은.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절대로 교회 가지 마, 절대로 교회 가지 마, 그 교회를 갔다 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목숨 걸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바른 신앙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박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예배를 자제하는 거죠.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뭐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예배당 건물에 갇혀있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 사실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조정하거나 또 여기저기 흩어서 예배 드리는 거는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박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죠. 평소에 예배당 오는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당에 오는 것을 좋아했던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내가 예수 믿는다. 물론 불신자들은 신천지와 예수 믿는 것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신천지 집단 그 모임도 교회라 그러고 우리도 교회고 이러니 사실 이 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불신자 입장에서야 뭐가 구분이 되겠어요? 불신자 입장에서 교회 가는 거나 신천지 가는 거나 불신자 입장에서는 다를 바가 뭐겠느냐고요. 그러니 모든 불신자들이 교회를 경원시하고 이 예배당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자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 함께 모여야 힘이 나는 거다, 교회는 모일 때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박해받는 상황을 연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우리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믿음, 우리 신앙 고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인 거죠. 연습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역사 안에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가 박해를 당한 사례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감염의 위험 때문에 모이지 않지만 실제로 예배당에 모이면 폭탄이 날아들고 돌멩이가 날아들고 이런 나라들 지금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위험한 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때 실제로 위험한 일을 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지역, 그런 문화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지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어떻게 생각?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교회에 오면 막 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그렇게 될 때 우리 전주 제자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박해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외부의 손가락질 혹은 신앙 고백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 상황에서도 유지가 될 만큼 견고하고 뿌리가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함께 모일 때 물리적인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연습할 수 있는 기회죠. 그렇지만 사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유혹과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시죠. 18절과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면 믿음 자라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건강에 대하여 너무 많이 염려하게 되면 이게 불안감만 더 증폭되는 거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염려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염려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감염,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화려한 풍요로움에 대한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대단히 비참한, 영적인 깊이는 대단히 얄팍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병이 안 들려고 조심하는데, 죄 안 지으려고 조심하고, 우리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만큼 조심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영혼의 수준이 달라지지 싶습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파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흘러갔던 롯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풍요로움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풍요로운 땅, 물이 넉넉한 땅 찾아다가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가서 결국 소돔과 함께 망한 대표적인 인물 롯.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신천지 때문에 놀라고,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천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있을까? 신천지는요, 사람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사람의 욕망을 채워준다고요. 신천지가 사람을 미혹할 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신천지, 전주에서 신천지에 미혹된 우리 교인 아니고 전주의 아주 큰 교회 아주 중요한 여인, 여종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누가 뭐 어떤 여종이, 교회 아주 충성하는 여종이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산부인과 수술을 했다 이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누가 아프다 이러면 목사가 신방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음료수 하나 들고 가서 기도하고 조리 잘하세요. 기도 한 판 해주고 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그분이 사람들에게 평소에 잘했다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한번 가죠. 그래서 또 가서 뭐 봉투도 좀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한번 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면 끝. 신천지는요, 제가 그때 들었던 그분은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 우선 퇴원을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뭔 집안 살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 아래층에 있던 신천지가요, 매일 와가지고 집안 청소해주고 매일 아이들 챙겨주고 반찬해주고 돌봐주고, 교회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 병원에 한 번 신방 가고 끝나는데, 그 신천지는 회복될 때까지 와서 돌봐주고 놀아주고 챙겨주고 집안 정리해주고 빨래해주고 애들 먹을 거 다 챙겨주고,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래 못한다. 그래 하려면 자기 모든 일을 전폐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신천지는 그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신천지로 데리고 가야 자기가 14만 4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고 수단인 거죠. 그게 수단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는 거죠. 교회는 와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 한 판 해주고 목사님 기도한다고 금방 빵 났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하고 가도 계속 아프고 집안 청소해야 되는데 아무도 청소할 사람 없고 설거지 해주는 사람 없고 반찬 해주는 사람 없는데 신천지는 다 해주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천지는 사랑이 아니라 수단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신천지의 감성전도법이라 그럽니다. 마음을 다 만져주는 거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성경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교회도 없지만 뭐 목사님 설교 듣고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하면 조금 자기가 무식한 게 드러날까 봐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여튼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가르쳐준다 그러고 하니까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꿈을 다 이루어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 된대요. 왕같은 제사장. 성경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은, 성경이 말하는 왕은 늘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왕. 성경이 말하는 왕은 섬기는 왕. 그런데 신천지가 말하는 왕은 진짜 온 세상을 다 소유하고 다 지배할 수 있는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왕이라고요. 자기 꿈을 다 이루어주는 거죠. 심지어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참 공부하다 나면 죽지 않는다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요즘 그래서 신천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병에 안 걸려야 되고 안 죽어야 되는데 신천지도 병 걸리고 신천지 죽는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은 다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속였거든요. 그런데 여튼 죽지도 않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다 지배할 수 있는 왕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소망을 갖기 어려운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 있어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얼마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쉬운 방법인 거예요. 베드로 발가락만 만지면, 그 발만 만지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지만 혹시나 해가지고 딱 만져가지고 청동 발가락에 뭉그러질 정도로 만지는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통해서 모든 꿈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은 얼마나 단순하고 역사적으로 얼마나 속임수라는 것이 들통이 났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속임수냐는 거죠.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욕망이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신천지는 쉬운 길을 가르쳐주는 거죠. 또 그 쉬운 길이 충분한 사랑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엄청 잘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더욱이 신천지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하는데 그거를 모략이라고 다 정당화해요. 정당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르겠습니다. 달콤한 유혹인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가 계신 분은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신 분입니다.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실 유혹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안 되는 거죠. 전에는 유혹을 이겼는데 요즘은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전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계속 생겨요. 전에는 성적인 유혹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성적인 유혹에 자꾸 넘어가게 돼요. 유혹이라는 거는요, 평생 천개의 얼굴로 다가와요. 내가 전에는 성적인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지금도 이길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전에는 돈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도 없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전에는 명예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지금도 없느냐? 그거는 아닌 거죠. 유혹은요, 계속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고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를 계속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에서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 욕망 앞에서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세상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전에는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점점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 늘 마가복음 묵상할 때마다, 씨 뿌리는 비유 읽을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 좋은 땅 버려두면 금방 가시떨기 납니다. 좋은 땅입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금방 길가 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이 됩니다. 묵은 땅이 처음부터 묵은 땅이냐? 아닙니다. 좋은 땅인데 버려두고 밟고 내버려두면 그게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한때 좋은 땅이었어요. 예수 잘 믿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유혹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잃어버린 거죠. 인생을 살아다가 보니까 계속 어떤 필요가 있는 거죠. 예전에 돈 없이도 난 돈 괜찮아 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돈이 필요한 일이 계속 생겨요. 전에는 누가 무시해도 기분 안 나빴어요. 전에는 뭐 작은 차를 타도 상관이 없었어요. 전에는 뭐 단벌 옷 입고 다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같이 노는 사람들이 계속 무슨 쇼핑 가는 이야기하고 어디 가면 멋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꼭 바보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전에는 자유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자유롭지 않은 거죠. 나도 조금 뭘 좀 챙겨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늘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 수 있나. 저 친구 나보다 공부도 훨씬 못했는 친구인데 저 친구는 뭐 이렇게 행세하고 사네. 나는 내 인생을 잘못 살았나? 이제 뒤늦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한때의 좋은 땅이요 무은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뒤덮이고요. 한때의 좋은 땅이었는데요 굳은 마음이 돼요. 한때는 순종적이었어요. 한때는 순종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한때는 목사가 말을 하면 잘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마가복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은 타고나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이게 세습되는 신분이거든요.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 사랑해서 헌신하고 말씀이 좋아서 율법이 좋아서 평생 그거 연구하고 그거 묵상하고 그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싫어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거죠. 한때는 순종적이고 한때는 주님께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는데 세월 지나갈수록 더 완악한 사람이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읽을 때 우리에게 늘 소망이 생기는 거는요. 네 가지 밭 있는데요. 좋은 땅에 맺어진 열매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응황해요.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고요. 그러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읽으면서 너무 길가나 무슨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어요. 물론 설교를 시끈 해놓고 이제 이렇게 결론에서 말씀드리려니까 조금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을 때 너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묵상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의 결론은요 비록 그런 씨앗이 있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어본 적 있어요. 농사 지을 때 10뿌리면 몇 배를 거둡니까? 4배 거둔대, 4배.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가 그 전에 기세도 집사님께인가 여쭤봤더니 몇 배 거둡니까? 농사 10배 거둔다고. 그런데 아마 그거는 농사 기술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30배, 60배, 100배는요 자연적인 결실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펑튀기 하시는 거예요. 펑튀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덧입히셔가지고요 펑튀기 하셔가지고 최소 30배, 많게는 60배, 100배까지 결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교회는 반드시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있고 뭐 유혹에 밀려가는 사람이 있고 굳어지고 완악한 심령이 있어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 다만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우리는 세상의 유혹보다도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 알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예수님 따르다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이 이사야서 읽으면서 광야로 나갔던 걸 기억해보세요.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을 때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거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중풍병자라든지 온갖 병든 연약한 사람들 주님이 다 만져주신 거 생각해보세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회당에서 만난 한쪽 손 마른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 그 시대 여자들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주께서 우리 인생을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빚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귀 기울여서 듣고 이 말씀 잘 따라 살면서 예수님 따르다가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